이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동안 성내님들이 다들 바쁘시고 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끼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들께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뺏어가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기본이 뭐요? 기독교라는 것이 한마디로 뭐요? 뭔데 당신이 그 교회 나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자라고 자청합니까? 기독교를 한마디로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세요. 예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 잘 낳고 당신은 못 낳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그저 값없이 주시려는 분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말하기 그럼 뭐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뭐 집을 사주겠다는 겁니까? 논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뭘 사주겠다는 겁니까? 뭘 주겠다는 겁니다.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그저 주겠다는 겁니다. 영생. 근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 너무 고가라서, 가치가 높아서, 여기에 설명서가 붙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전자제품, 비싼 전자제품 이렇게 들르게 되면, 그 설명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휴대폰은 이렇게 작은데, 휴대폰은 분명히 작은데, 돈은 엄청 비싸요. 보니까 휴대폰보다 그 설명서가 더 두꺼워요. 분명히. 보니까 온갖 기능들이 다 들어있더란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영생이다 하고 예수님만 오시라는 말과 더불어 왜 예수님이 영생일 수밖에 없느냐, 왜 예수님만이 영생이냐, 예수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이유가 뭐냐라는 설명서가 신구약 가득 이렇게 같이 첨부되어 따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앙에는 뭐냐면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기, 설교 다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행해서 따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벌써 기본이 잘못됐어요, 기본이. 행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시는 분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행해서 따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것 같으면 설명서가 필요 없지요. 그러나 그냥 주시기 때문에 웬 은혜냐, 웬 이렇게 하나님께서 웬 축복이냐, 웬 사랑이냐 하고 설명서를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죠. 아, 이래서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 이래서 사랑이고 이렇게 넘치는 은혜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성경에서 소개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죄인이 자기 행함으로 성성을 따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설명서에 해당된다면 오늘 본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서 상당히 뭔가 요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꺾으려고 하다가 안 꺾고 어떤 사람은 뭐 창으로 뭐 푹 뭐 찌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자 저러니까 참 예수님은 메시아 맞지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 뭐 창으로 찌르고 뭐 다리를 꺾고 뭐 요란스러운 일들이 부차적으로 이렇게 겸해서 일어납니다. 왜 그 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설명서예요. 영생에 관한 설명서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난 알았다 하고 싹 입 다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여러 가지 일었던 일들이, 그것이 예수님은 그저 공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내력을 알기 쉽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설명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치울 때는 그냥 치우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냐 산 자냐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리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달리실 때에 혼자 달리신 게 아니고, 그 저 원래 사형 집행할 때 혼자 집행하는 거 여러 개 한꺼번에 모아서 집행하는 경향도 지금도 있는데, 다른 두 사형수와 더불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달린 두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그 두 사람의 그 역할이 뭐냐 하면은, 뭐 자기들은 모르죠. 본인들은 그런 역할이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그 강도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왜 예수님은 안 끊기고, 다리가 안 끊기고 돌아가셨고, 왜 그들은 다리가 끊겨야 하는가, 그 차별성, 그 차별성을 보여줌으로써 영생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그 참 복잡하고 어렵죠. 우리는 재수 없어 그냥 같이 달린 줄 아는데, 하나님은 재수 없어 같이 달렸던, 뭐 우리 조서 같이 달렸던 간에, 그렇게 같이 달리게 함으로, 그런 서들이 같이 달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34편에 나오는 그 예언이, 같이 예수님 양쪽에 강도를 달리게 함으로 시편 34편의 예언을 확실하게 말해 주려고 하는 이 일종의 영생에 대한 설명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이 다리를 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시편 51편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시편 51편은 그 뼈가 꺾는, 예? 다리를 끊으면 뼈가 꺾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나왔습니다. 뼈가 꺾이는 이야기가, 도대체 뼈가 꺾이는 그것이 성도가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하는 그 점이 여기에 시편 51편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관심 있는 사람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참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 참 희한한 이야기예요. 아니 사람이 뭐 즐거울 얘기야 그렇게 없습니까? 한국 축구 보고 한골 여가 즐겁고, 예? 안정환이 한골 여가 즐겁고, 뭐, 예? 이성님이 호랑도 즐겁고, 즐거운 일 안 많습니까? 남북통일도 즐겁고, 뭐, 이사 가서 즐겁고, 뭐, 즐거운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니, 그렇게 즐거울 일이 없어가지고, 아니, 죽겠어, 꺾으신 뼈도 즐거워합니까? 뭐, 이런 것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예언자입니다. 다윗이 예언자란 말은 뭐 뜻이냐 하면은, 오늘날 메시아가 온 이후에 성도에게 당할 그 상황을 다윗은 미리 앞당겨서 우리한테 예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주께서 그것인 뼈로 즐거워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진짜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진짜 성도인 자는 주께서 그것인 뼈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언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예언이라는 게 그냥 허지부지 되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 저 모기가 휙 뿌리고 어제 뿌린다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언은 성취되고 난 뒤에 손 트는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시편 51편에 거기에 유명한 말씀 4절에 3절 4절에 보니까, 대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극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그림자가 내 앞서 이렇게 해가 뒤에서 비치면 그림자는 항상 내 앞에 먼저 가잖아요. 마치 내 앞에 있는 그림자가 내보다 항상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 그 앞에 먼저 가 있는 것처럼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죄가 항상 내보다 먼저 앞에 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모친이 죄주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나는 죄의 14일째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레벨에서 그런 수준에서 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죄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이고 실수했구나 죄짓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죄는 죄에서 나는 도망칠 수 없고 오히려 죄가 성급하게 내보다 먼저 행동에 나서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먼저 앞서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것이 나는 죄인 줄 압니다. 꼭 고백한 것이 답이지. 처음부터 그런 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죄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단지 죄의 어머니에서 그대로 그 어미의 그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 다윗이 어떻게 알았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후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재밌는 이야기.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거 뭐냐 하면 합리화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죄라 한다면 이런 죄는 그다음에 동침 안 하면 돼요. 또 여자가 유혹하더라도 역시 내가 참다. 내가 주의 종이다. 난 가늠 안 해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나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다음에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은 내가 전적인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바세바 건드린 것만 죄가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나는 죄인이기에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선지자가 다가왔을 때 알게 된 겁니다. 그 선지자의 기능이 오늘날 말씀의 기능이에요. 오늘날 말씀의 기능입니다. 성경 보면서 나는 이거 죄 안 짓는데 하나님 내한테 시비 거지 마소. 아 요거는 비슷하게 죄 짓다마는 아 저거는 죄 안 짓네. 저거는 내한테 그 책임 추궁하지 마소. 난 저거 안 죄 안 짓습니다. 저건 내 죄 아닙니다. 나 선악과 구원도 안 해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마치 공자책 보는 것처럼 윤리 도덕책 보는 것처럼 골라 잡아서 지 죄진 것만 골라서 동그라미 과진 꼽혀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착하고 뭐 난 약간 죄인인 거니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란 선지자 같아요. 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 저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저는 은혜 받았군요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은혜 받았군요. 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다니 그것도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나쁜 짓 한 것도 없이 막 대놓고 죄인 맞습니다 라고 그것부터 자기 인생을 새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거기 교도소 간다고 그거 깨우치십니까? 파도소 12번 잡혀간다고 깨우치십니까? 철장 간다고 그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철장 아닌 철장, 감옥 아닌 감옥,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있는 자리가 감옥인 것을 알고, 나는 그 감옥에 죄수로서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이것은 빛이 오지 않으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빛이 오지 않으냐면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오지 않으냐면 선지자 같은 말씀의 은혜가 오지 않으냐면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은 어디 갔지?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 무거운 짐 자존심 체면 동시에 날아가 버리시니까 뭐 가볍지 않을 수 없지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너무 가벼워. 정말 찰랑되고 싶어. 왜? 내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게.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나만 가벼워요. 저쪽은 무겁고.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간음을 합시다. 그런 은혜 받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간음했다고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음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 간음 해가왔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은혜 받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일부러 간음할 필요 없어요. 간음하기 전에 다 간음했기 때문에 하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할 필요는 없고 이미 간음한 자로서 은혜 받으면 죄인인 걸 압니다. 그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사 지는다고요. 천만 말도 시편 51편 1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죄인에게 제사를 원했으면 내가 마음껏 드리죠. 마음껏 번제 속죄제 드리죠. 화목제 다 드려. 내가 그런 행동 어떤 행함을 해서 내가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뭘 못해요. 그러나 주께서 내 앞에서 꺾어진 뼈를 보이시는 것은 네가 속죄제 번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제사 천번 드리고 만번 드리고 그런 헛짓을 할 필요가 이제는 손 놔라 그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네. 주께서 친히 꺾으신 뼈로 말미암아 너가 우설초로서 너의 죄가 나의 죄 다윗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기독교가 뭐라고요? 행한 것도 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행한 것도 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 자꾸 주시려고 해요. 뭐 행해 받자니까 행해 받자예요. 행해 받자. 천명 전천도 하고 돌아서서 마음속 가늠하고 이게 인간인데 뭐예요? 새벽기도 천번 나오고 돌아서서 탐심내고 그게 인간입니다. 행해 받자예요. 행해 받자. 가진 건 만족 못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우울감에 도취돼가지고 남 무시하는 재미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돌아서 남 무시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안 그래야지 말 자체도 성립이 안 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주께서 꺾어진 뼈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뼈는 꺾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꺾어진 뼈가 없다면 우리는 죄 중에 그냥 꽃없이 완벽하게 그냥 죄 안에 빠져나오지 못한 채 탈출하지 못한 채 꺾어진 뼈가 없으면 그냥 우리는 우리 죄로 무게로 인하여 저주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쭉 꺾어진 뼈가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친히 꺾어진 뼈로 인하여 그 우슬처럼 말미암아 다윗의 죄가 사해졌어. 바로 그러한 공동체 그런 무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편 51편 바로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이 당신의 지명의 이름이 아니죠.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뭐로 어떻게 예루살렘은 어떻게 만든다 그랬습니까? 바로 주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는 저희가 여기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시온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 받은 사람, 이런 은혜 받은 사람, 김씨, 박씨, 최씨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주께서 꺾어진 뼈가 되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러면 돌아가셔야 될 텐데 그럼 십자가에서는 왜 뼈가 안 꺾이느냐? 이제 시편 34편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한 자는 큰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을 구속하시니 죄에 기피한 자 죄를 받지 않으리라. 여기 보면 여기 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아 해서 주님께서 모든 악인들은 뼈는 꺾어도 의인 되시는 분의 뼈는 꺾지 아니하고 지켜주신다라는 대목이 예언으로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까 시편 51편에서는 주께서 친히 꺾으신 뼈로 인하여 다윗이 용서를 받아서 우설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기쁘다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4편에 2절에 보니까 의인 다른 뼈는 꺾어도 주께서 의인만은 뼈는 꺾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바로 오늘 요한 읽었던 요한복음 19절에 보면 이 대목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노라 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은 죽어요. 죽는 건 맞습니다. 예, 죽겠어. 꺾어져야 돼요. 꺾어지면서 뼈를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은 뼈가 꺾이는 것은 맞는데 그 뼈를 꺾는 그 담당자가 예수님 뼈 꺾으려고 하니까 이미 죽은 지가 확인되기 때문에 에이 모르겠다 기차 뼈 꺾는 거 기차다 해서 힘든다 해서 안 꺾고 그냥 처리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옆에 있는 강도들과 달리 옆에 있는 강도는 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이지만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죽지 않아야 될 의인이 뼈가 의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은 죄인이지만 사실은 가운데 계신 죽어가는 부시는 그분은 뼈조차 꺾어서선 안 될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인데 죽어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시는가 시편 50편 해보니까 주께서 죄인을 성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께서 꺾으신 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영생을 얻으러 기뻐하라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언을 이렇게 성취한 겁니다. 목사님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합치면 이거예요. 합치면 정말 애통하고 정말 예전한 분 돌아가셨다. 정말 돌아가시면 안 될 분이 돌아가셨구나 하고 애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가랴 나오는데 그 스가랴 그 12장 그 10절에 보면요. 그 뭐 꼭 안 찾아봐도 됩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스가랴 12장 10절 본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성경에 저희가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라 할 때 그 대목인데 이거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그거 너무나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애통해요. 왜? 마치 너무나 애중지하던 자기의 맏아들이 죽은 것처럼 애통하는 돌아가시네 안 될 뿐에 돌아가신 참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건데 대신 돌아가신 그 아픔을 소개한 것이 스가랴 12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 왜 우리가 영생을 받습니까? 라는 거기에 대한 설명서가 이 세 가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인 뼈, 그러면서 꺾이지 않는 뼈, 그러면서도 그분은 너무나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정말 그 제대로 그분을 아는 사람 같으면 마치 예루살렘이 여자들이 자기 맏아들 억울하게 죽은 것을 때 통곡하는 것처럼 그런 애통함으로 그분을 바라볼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지하철에 대구 지하철 사건 때 그 유족들의 심정은 이해할 만하지요. 지보다 지 자식보다 더 괴판 지고 나쁜 놈 많은데 어떻게 신께서는 그 성실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남한테 한번 욕한 적 없는 그 착하디 착한 그 순백의 꿈도 못 끼는 그런 애를 죽이나 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싫고 부처도 싫은 거예요. 그전 더 죽은 내 자식만 그리운 거예요. 그게 애통입니다. 그러한 애통한 심정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봅니까?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안 돼. 예수님은 너무나 착한 분이야. 예수는 죽어서는 안 될 분이야. 죽어야 우리가 죽어야지. 왜 그분이 왜 죽으시는데? 이 정도로 마치 자식이 억울하게 지 자식 죽은 그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십자가를 애통하느냐 말이죠. 바로 십자가는 그냥 찍어 발라서 내 환자 천당간 칫바람 부는 그게 아니다. 그 이 애통에 애통을 자아내고 애통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그야말로 극도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게 설명서예요. 영생의 설명서가 뭐라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없이 우리는 죄인이었기에 사실 뼈는 옆에 있는 강도들처럼 뼈가 누가 꺾여야 됩니까? 옆에 강도나 우리가 똑같은 놈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꺾여야 될 뼈인데 주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사실 꺾이지만 그분만이 의인인 것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꺾이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거저 주시는 자꾸 주시려고 하는 것 자꾸만 영생을 주시려고 오늘 또 인도한다는 이 고마움을 우리는 감사로서 보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철리 없이 자기 것 뺏기면 신도 먹고 예수도 없이 분통을 터뜨리고 자기 자식한테 해가 해꾸지 오면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정말 금방지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데려가게 해주시고 창을 찌른 것, 저 창을 우리가 찔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거저 주시는 영생을 한없이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